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부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 야고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편지 글입니다. 편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정감과 힘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제가 주중에 유년주일 학교 아이 하나가 데살로니가의 그 편지를 쓰면서 이제 실습을 하나 하는데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싶냐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에게 편지를 쓰고 싶다. 그래서 그 엄마 아빠가 아이가 쓴 편지를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담임 목사님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큰 글씨로 그걸 받았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죠? 힘이 나고 편지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의하여 손편지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 디지털 시대에 조금 아날로그 감성을 좀 다시 좀 해보겠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것은 돌아오는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좀 감사 편지들을 좀 많이 썼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 이 편지를 쓸 때는 어떠한 일에 오해가 깊어지거나 어떤 걸 풀기 위해서 여러분 정성 들였을 때 그 사람에게 감동이 주어지게 되죠. 그러나 이것을 제 3자가 그 편지를 봤을 때는 도대체 이 편지를 누가 썼고 왜 썼고 누가 봤는지를 잘 알아야 이해가 쉬운 것처럼 오늘 제가 야고보를 여러분에게 그 방식으로 좀 설교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수신자가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뭐 열두 지파는 다 없어진 상황이고 열두 제도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열두 지파는 상징수이죠. 그 상징수 열두이라는 완전수로 이게 무슨 표현이냐고 하면은 흩어져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인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테판 집사님 아시죠? 스테판 목사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화면을 보시죠.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하 마땅히 여기더라. 그는 바로 여기 스데반이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모였다 했어요.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가 있어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다 퍼져서 흩어진 사람들 이때 이거를 관용구로 디아스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는 그때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세월이 지나서 로마 카톨릭이 복음을 잘 전파 못하는 그 오염된 복음을 자꾸 전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 종교개혁자들이 신앙을 지키고자 여러분 퓨리탄이라는 거 아시죠? 청교도. 청교도들이 신앙을 지키고자 미국으로 전 유럽으로 흩어져서 그들도 또한 디아스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흩어졌다. 그리고 흩어진 청교도의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였다가 또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할렐루야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오늘 우리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동일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자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아스포라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집을 떠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뭐 집을 떠나본 적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한 달 정도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뭐 여행을 하거나 혹은 뭐 선교여행을 떠나와서 집에 들어올 때 대다수 사람들은 와, 집이 제일 좋다. 집이 천국이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 떠나는 건 우리 어머니 말로 개고생이에요. 그래서 집 떠나는 것 자체가 참 부담이 되고, 근데 낯선 땅에서 사는 것조차도 어려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을 때 더 어려운 것이죠. 실제로 역사가의 증언에 의하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 황제 때가 다스릴 때 굉장히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근이 들었을 때 교회들도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가서 구제헌금을 받아다가 어려운 교회들을 나눴던 사건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문화적, 종교적,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흔들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배교자도 막 생기니까 야고보가 급하게 손을 들어 편지를 쓴 것이 야고보 서신입니다. 야고보는, 자 이제 수신자는 여러분 알겠고 야고보라고 하는 발신자에도 좀 생각하게 되는데, 야고보는 그때 당시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우리나라 흔한 이름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철수와 영희. 그래서 요즘에는 철수와 영희를 잘 이름 안 짓죠. 이 야고보는 이제 히브리식 이름은 야곱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를 히브리를 음역을 해서 헬라어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야고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가만히 찾아보면 야고보가 한 다섯 명 정도, 여러 명 정도가 나와요. 그중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도 두 명이나 야고보가 있습니다. 좋은 유네연주를 학교 오신 분들은 그 제자들의 이름을 노래로 외웠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리. 반응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고, 여기 보면 여기 야고보, 요한 할 때 야고보가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입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교육하셨던 그 야고보, 이게 세베대고, 두 번째 야고보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야고보를 성경에서 좀 추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요한복음 7장 1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니라.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습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3절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거 하나 딱딱 같이 못 읽어요. 자, 여기 보면 그 형제들이, 이 형제들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54절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거기 예수님의 동생이 나와요. 첫 번째가 야고보, 두 번째 요셉, 세 번째가 시몬, 마지막이 유다입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가 있죠. 그 유다서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쓴 서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형제들이 예수께 당신이 행한 일을, 3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거든요. 자, 질문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정식으로 인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약간 빈정된 저도 느껴집니까? 제 표정이 약간 두 번째가 더 가깝죠. 4절 이하에 보면 이들이 이제 뭐라고 예수님에게 얘기하냐면은,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5절입니다. 이는 그 형제들이 다 같이 예수를 믿지 아니했으므로, 형이요, 형님, 당신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저 예루살렘에 가서 좀 증명해 보세요, 이런 거거든요. 내가 도대체 당신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같이 살았고 같이 구슬치기 했고 같이 땅 따먹게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나 도대체 믿기지 않으니 스스로 증명해보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언제 변하는 줄 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변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제가 읽습니다. 오늘 여러분 좀 힘들어 보이니까 제가 알아서 다 읽고 할게요. 알았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로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5절부터 주목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누구요? 개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두 번째 열두 제자에게 다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알페오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이때 본 것입니다. 자, 6절 이후에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자, 7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 후에 누가 등장합니까? 야고보가 등장해요. 바로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 것입니다. 이때 주님을 만난 이후에 야고보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자기가 형으로 쫓았던 예수가 처음에는 아, 남들보다 좀 고상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형이 한 30살쯤 되어서 30살쯤 되어서 갑자기 집을 나가더니 온 유대를 막 싸돌아다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싸돌아낸다 해가지고. 그런데 그 형이 소식이 주변에서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왜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성전을 무너뜨리면 3일 만에 지신다. 이런 소리가 들으니까 이 동생들이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아, 미쳤구나 드디어. 우리 형이 미쳤어. 나랑 구슬치게 했던 그 사람 맞아? 이게 이제 속에 막 의심이 된 거죠. 도무지 이해가 안 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나셔서 영광스러운 죽음 부활을 앞두고 그 죽음을 감내하시고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 자기에게 증명해 보이니까 야고보가 아, 정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믿음이 생기고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인간으로 그분을 최대한 높여 부를 수 있는 단어가 뭐였냐면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두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자기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가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사실 박해가 없어서 흩어지진 않았지만 마음이 흩어져 있는 것 같아요. 시대가 좀 더 편하고 안락하고 점점 살만해지니까 우리에게 열정이 사라지고 혹은 집중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보다는 자신의 일을 더 하는 흩어진 마음들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다시금 복음으로 불타오르게 하는 말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편지 글은 2절 말씀에 모든 액기스가 다 담겼다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한번 2절 한번 읽어보시죠. 자, 2절입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던 것은 1부 때에도 2절 말씀을 읽고 아멘을 한 번도 한 번이 없고 2부 때도 이 말씀을 읽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셨고 3부 때도 여전히 한 명도 안 하셨어요. 이유는 기쁘게 여기라. 이게 불편해. 잘 안 되거든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맞죠?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는 제가 3년 전에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는데 기억을 하실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페이라세몬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게 세 가지 용법으로 쓰여요. 시험, 시련, 유혹. 두 가지는 위로 향하는 하나 위로 향하는 그 에너지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 시험, 시련은 하나님의 뜻을 더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요거를 이제 영어로 하면 테스트, 트라이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요 페이라스몬을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이거는 템프테이션. 사탄이 여러분들을 유혹한다 할 때 쓰는 템프테이션. 하나님은 여러분을 템프테이션, 유혹하지는 않으십니다. 아멘 없을 줄 알았고. 자, 근데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일반 사람보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보다 더 두 배, 세 배 힘들다. 동의하십니까? 믿음 신앙 생활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고 어떤 부분은 열 배가 어려워지고 이걸 야고보가 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알아. 너희들이 어려운 거 알아. 그런 얘기고 때로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찾아왔을 때도 야고보가 양보하지 않은 것이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를 좀 바꾸면 마음 편하겠어요. 너희를 위로한다. 너희들 어렵지? 힘들지?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여러분 이게 조금 더 고상하지 않아요?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아니 잘 안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아멘이 안 터진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사실 현실이죠. 믿음으로 교회 일을 하고 직분자가 되어서 주의 일을 할 때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있는 백성들이 모여서 같이 일을 하는데도 마음이 부대껴요. 때로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막 억울하고 화딱지나고 분노가 나서 아니 나를 이런 대접해? 그런 적 있죠? 그냥 아이, 마음 같아서는 확 막 다 뒤집어버리고 뭐 그런 적 있죠? 여러분 말 조심해야 되는데 뒤집어 엎을 때는 뭐 할 때 쓰면 됩니까? 호떡 뒤집을 때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 단어는 포기는 배추 셀 때 인생을 함부로 포기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화난다고 함부로 막 뒤집어 엎으시면 안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뭐라,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3절 말씀 보세요. 이제는 아멘이 좀 서서히 커질 확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예, 조금 커졌어. 여기 보면 시련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기 시련이라는 단어는 앞에 페이스라몬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다른 단어예요. 이 단어는 도키메어라는 단어로서 우리가 연단이라고 사용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연단이라고 이 단어는 평소에는 잘 드러내지 않다가 어떤 테스트를 거쳐서 본래의 모습 혹은 원상태로 돌아올 때 쓰는 연단을 통해서 회복되는 단어입니다.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 소개시켜드릴 것은 자, 이 그림 뭔가 아시죠? 제가 어렸을 때 가평에서 살았는데 제 왼쪽 좀 끝으로 가면은 두부 공장이 있었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철강소가 있었습니다. 철강소는 저 대장장이들이 이렇게 하는 그 재련소가 있었어요. 저 재련소 할 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담금질이 필요한 것이죠. 담금질 아시죠? 뜨거운 철을 차가운 물에다가 해서 여러 번 하고 그 다음에 이 철을 갖다가 벼름질이라고 해요. 그것을 두들겨서 비로소 철을 강하고 원하는 모습대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담금질과 벼름질로 하는 것 이것을 시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어떤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가 오늘 시련의 앞에 뭐 단어를 썼는지 한번 보세요. 성경에 무슨 시련이라 했습니까? 다시 한번 무슨 시련이라고요? 믿음의 시련이라 했습니다. 시련이 찾아왔는데 어렵고 힘든데 어느 순간 딱 깨보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시련이 다가오는구나. 아 교회를 열심히 안 하면 그냥 팅팅 놀고 사는데 교회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좀 부대낌이 있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아 세상 속에서도 대충 살면 되는데 양심을 지키니까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그러면서 뭐가 깨는 거예요? 아 내가 믿음이 있었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로구나.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하는 시련이로구나.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가 2절 초반절에 뭐라고 얘기냐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이렇게 소개를 해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맏 아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제 첫째, 둘째, 셋째 쭉 이어져서 우리는 주 안에서 다 형제, 자매가 돼요. 이제 주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로 세워진 우리 모든 공동체가 예수님의 형제, 자매임을 믿습니까? 이것이 깨달을 때 축복과 감사가 터지는 것이죠. 자, 주민등록증을 다 깔 수는 없지만 누가 형인지 아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옆 지체에게 형님, 아우님, 형제님, 자매님 한번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 아유. 우린 주 안에서 형제임을 믿습니까? 이게 기쁨의 근원이란 얘기잖아요. 죽어도 주 안에서 죽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련이 야고보 서도 얘기가 야고보 얘기가 뭐냐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담금질과 벼름질의 어려움이 있을 때 아 인내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대합니다. 아멘 소리가 좀 더 커지기를. 4절 선포합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 이유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성숙되기 위함이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면 너희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지 못한다. 사실 이 말씀도 좀 부담스러운데 이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30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거의 고상한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야고보 눈에 비치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험악한 십자가와 고난의 십자가 그리고 수많은 채찍, 침뱉음, 모욕을 다 당하신 거예요. 인내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끝은 부활하셔서 자에게 나타나심으로 아, 우리 주님께서 조금도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사셨구나. 그러면 그의 후예들은 우리들이 형제들아 이제는 너희가 예수님을 본받아 이 땅에 인내를 이루어 너희들이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살아가려 하는 것 그것이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온전하여 부족함 없다 온전하여 구비한다 라고 하는 단어는 전쟁을 앞둔 군사들이 전쟁을 대비하여서 구원의 헬멧을 쓰고 총을 들고 막 제식 훈련하고 훈련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 제 아들이 지금 군대에 있잖아요. 처음에 그 신병 교육 입대를 해서 처음에 가서 군복을 갈아입고 봤는데 마음속에 이제 제 아들뿐만 아니라 그 신병 애들을 딱 보면서 쟤네 나라를 구하겠나 마음이 의심이 오는 거야. 근데 이제 훈련소에 이제 또 부모님을 초청하거든요. 그래서 훈련사를 이제 딱 가보니까 야! 이러면서 이제 막 뛰어나오는데 제법 이제는 좀 나라를 지키겠구만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아들이 이제 휴가를 받아서 옵니다. 야 이제는 좀 지키겠어. 몸도 튼튼해지고 뭔가 정신도 막 똑바라지고 이게 훈련의 결과거든요. 야고보가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니까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성도들이요 우리가 훈련을 잘 받아서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복장 갖추고 영적 태세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게 멋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군대로 보내놨는데 얘네들이 눈은 동태눈을 하고 막 흐리멀건 막 이렇게 다니고 그러면 나라 못 지키죠. 훈련 잘 받아서 제식 훈련하고 자기 주특기 하셔서 하는 게 멋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잘 자라서 여러분 나라가 위기가 있고 교회가 위기가 있을 때 서로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서는 것 야고보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지금 신병 막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신병 훈련 수준에 있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이제 훈련을 막 마친 분이 제 눈엔 보이시고 어떤 분은 이제 계급이 좀 올라가가지고 이제 군인다운 모습이 보이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준비태세가 갖춘 분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죠. 내 준비태세가 어떤 것인지. 자 그래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두 번째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 여러분 읽고 알아서 하세요.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지혜를 간구해야 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로 지혜를 간구해야 한다. 여기 있는 지혜는 살아가는 지혜가 아니에요. 공부하는 머리가 아닙니다. 돈을 버는 스킬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 지혜입니다. 자기가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육적인 형으로 봤을 때는 고상한데 하다가 미쳤네 이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나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네 영적인 지혜가 확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나는 그분의 모든 나의 모든 인생을 그분에게 초점에 맞춰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영적 지혜예요. 그래서 그 강조하는 것이 17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지혜를 간구해라. 온갖 좋은 것 온전한 선물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때 너희들이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다. 8절 6절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다. 믿음이 없으니까 의심하는 것처럼 늘 바다 물결에 일희일비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자기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간구해라. 너희들이 믿음이 서야 된다. 이런 사람은 7절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공동번역 의심을 품은 사람은 마음이 헷갈려 행동이 불안정하게 된다. 믿음이 없으니까 늘 불안정합니다. 흔들려요. 그런 사람 쓰기 어렵습니다. 기업이든 교회든 늘 마음이 오락가락하고.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지혜를 강구해라. 믿음이 생긴다. 오히려 이 야고보를 읽어보면 믿음의 책인 것 같아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간구하여 흔들리지 말아라 이 얘기잖아요. 우리 시대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2024년에 메리엄 웹스터라고 하는 사전이, 그러니까 해마다 영미권에서는 그의 이제 단어를 이제 택하는데, 올해 단어가 2024년에 진실된이라는 단어의 의미의 authentic이라는 단어를 선정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2024년에 좀 진실했으면 좋겠다. 가짜가 너무 판을 친다. 역설적으로 진실에 대한 열망이 커진다. 그러면서 한 글을 보니까 우리는 포스트 트루스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우리 번역하면 우리는 탈진실 시대를 산다. 무슨 얘기입니까? 개인적인 신념이나 개인적인 감정이 여론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사실보다도 개인의 신념과 감정이, 내 감정이 욱 감정에 받으면 찍는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팩트에 상관없이. 그림 하나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6년에 영국의 브렉시트라고 하는 거, 브리튼 엑시트, 이거를 합쳐서 브렉시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EU에 가입할지 말지를 본인들이 판단해서 투표를 했는데, 이때 당시에 연설했던 사람이 누구냐니까 보리스 존슨이라고 하는 런던 시장이 연설을 했어요. 이들이 우리가 EU에 가입하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가짜 뉴스에 현혹돼가지고 찬성표를 던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것을 많이 후회해요, 영국 사람들이. 2016년에 그래서 유럽에서 탈퇴해서 독자 노선을 걷습니다. 2016년을 탈진실 시대의 시작점으로 봐요, 모든 사회학자들이. 작년이 아니고 몇 년 전에 미 대통령 선거에 특정 후보의 말이 70%가 거짓말이었다고 통계가 나옵니다. 근데 당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좀 충격이지 않습니까? 사실보다도 자신의 개인적인 신념과 감정이 앞서는 세대. 그렇다면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의 관심사만 조금 흔들면 다 따라오는 시대. 그래서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은 영혼을 앗아가는 세대가 되어 이단의 흥왕이 되고 너무나 쉽게 진리가 아닌 것에 쫓아가는 세대. 자신의 감정에 수틀리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거부하는 세대가 우리 세대가 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게 해서 뭐 하시라고요? 지혜를 강구하신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축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으로 받아 지혜로 흔들리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모일 때마다 진리 붙드시고 지혜를 강구하셔서 온전한 선물과 가장 좋은 것들, 은사들이 아버지께로 오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좋겠는데, 마지막 우리 하나 말씀 선포하고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화면을 보시고 선포하시죠.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 견디다라고 하는 단어는 제련소에서 주로 썼던 그 시대의 문화적 용어입니다. 원석, 불순물이 꽉 섞인 것들을 가져다가 불가마에 집어넣고 불순물을 제거하여 순금을 끄집어내거나 정결한 철을, 깨끗한 철을 해서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을 바로 여기 견디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두에 동영상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막 수동적으로 참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주실 열매를 바라보며 할렐루야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으므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참아내는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순도가 높은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영적 채비가 갖추어져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파송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요 나에게 오는 수많은 불시험과 여러가지 어려움들을 견뎌내게 하시고 인내로 주님께서 밟으신 그곳을 따라 승리하는 나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